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날을 거룩하게 여겨 주 앞에 나와 온전히 주의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다 함께 질서 있게 주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복을 삼으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지혜와 이 놀라운 판단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생애 전체에 걸쳐서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유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판단들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과 바꾸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의 은혜를 따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련해 놓은 이런 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의 지평을 열어주사 우리가 마땅히 주 안에서 누려와야 될 귀한 복락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네바 교리문답 27주일차 보겠습니다. 36페이지죠. 교재 3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특별히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속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열매에 속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본성적인 것. 그래서 본성적이라 함은 인간 본연의 것이어서 마땅히 그래야 되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이 십계명에 제시되고 있는 이런 가르침들은 인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답다. 인간이 가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인간들을 기뻐하시고 깊게 교제를 나누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인간됨, 인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4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네 번째 계명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런 본성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인간됨이 무엇인가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 독특하게 그 십계명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 4계명만은 모든 그 도덕법들,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모든 것들은 다 도덕법,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본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의식이나 다른 어떤 상징이나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6계명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해석해 주셨을 때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가 6계명이 가르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인간 본연의 것이죠. 거기에 무슨 의식이 있거나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독특하게 4계명은 그런 인간 본성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의식이 붙어 있어요. 그 의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루의 날을 정하는 것이죠. 하루의 날을 정하고 그날에 일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면적인 표징, 하루라는 날을 정하고 그날에 어떤 평일의 노동을 멈추는 것이 외면적인 표상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표상이 가리키고 있는 그 실제적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안식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70문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170문 보시면 우리 문답해보죠. 자, 그렇다면 이 계명 안에는 의식 이외의 다른 요소가 들어있습니까? 171문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첫째, 성도의 영적인 안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둘째,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셋째, 아랫사람들의 고통을 경감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 가리키고 있죠? 영적인 안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안식의 참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안식을 선포하셨던 그 창세기 기사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77문이 잘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죠. 그럼 창세기 2장으로 가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제 이 계명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짖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첫 인류에게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모든 그 인간성을 포함하고 있는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전 인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도덕적이라는 것이 여기서 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심으로 구별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안식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단 한순간이라도 일하지 않으시면 모든 만물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이시죠. 매 순간마다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신 것은 오히려 그 무게의 그 뜻의 무게가 어디에 실려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 모든 만물들을 보기에 즐거워하셨다라는 데 그 안식의 의미에 무게가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이제 자신의 뜻대로 두고자 하시는 것들 다 두셨잖아요. 그죠? 더 이상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더 필요한 것이 없다. 더 이제 세계를 구성하셨는데 그 세계 구성 가운데 더 추가될 것이 없다라고 해서 완성을 끝내셨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자신의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구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운영되어지고 또 그 안에 특별히 인생들이 있어서 인간들이 있어서 자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으므로 그 세계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안식이라 표현하신 것이에요. 쉬신다. 하나님이 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쉬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다라는 것이 모든 피조물에게 진정한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안식의 정말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을 쉰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그 십계명의 그 외적인 내용이 되어 있죠. 그때 일을 쉬는 것에 정말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는 것. 거기에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일을 쉬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일상을 쉬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어디에 더 집중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집중하는 그 안식. 그러니까 우리 연약성이 전제되었다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적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일상의 일들에 주목하다 보면 늘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생각하는 것을 늘 더디게 하게 되고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되잖아요. 바쁘다 보면, 정신없이 무언가를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셔서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지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177문을 이제 보시면, 저와 여러분 한번 교독하죠. 문답하죠. 우리 주님께서 어떤 근거로 자신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은 그 창조물들을 바라보시는 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준수하도록 모범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 이상으로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과 제네바 교회는 어떤 용어를 썼습니까? 안식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제시해 주시는 모범을 따르는 것, 그게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완성된 이후로 사실은 모든 날들이 안식이죠. 안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담과 함께 이 피조 세계의 중심으로서 창조를 받았을 때, 피조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안식의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담이 범죄하였고 아담과 함께 우리가 다 함께 범죄함을 말미암아 그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여서 그 온 그 본성이 죄악으로 점철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그 죄악 때문에 부패와 오염이 있어서 수없이 매 순간마다 그 자범죄들을 내어놓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실상 아담의 범죄 이후로는요, 이 세계에 안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인 이상. 왜냐하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워야 되고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야 되는데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적인 안식을 잘 기억해야 돼요. 몸이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영혼이 쉬어야 되거든요. 영혼이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면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죄에 짓기에 바빠서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마치 정말 노예가 자기 일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 주인이 시키는 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죄를 따라가기에 바쁘느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그 실존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계명을 지금 4계명으로 주셨잖아요. 사실 모든 율법이 첫 번째 그 율법의 그 기능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보고 아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자라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 율법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고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을 사모하도록 하는 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안식일 계명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 안에 두시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은 절대적으로 구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참된 안식은요, 이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의 것이 아니에요. 인류는 안식하지 못하죠. 인류는 오히려 정말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날마다 날마다 정말 지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류 가운데 참된 실존은 참된 안식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정하시고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그분과 깊은 연합관계에 있어서 그분이 주는 그런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그분의 생명으로 중생하고 회개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족하실 만한 열매를 내어놓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본을, 하나님의 모범을 따르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 안식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만 실상 이제는 안식이 주어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172문 보시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데 자, 또 문답하겠습니다. 영적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일들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이게 이제 복음의 도리고 구원의 도리잖아요. 그렇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안식이 없죠. 참된 안식은 누구에게 있죠?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그분은 안식 자체잖아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분이 안식 자체예요.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 만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모범을 완벽하게 수행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안식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우리를 비우고 우리 인식 가운데 우리 안에 그분이 있고 또 우리 옛 본성이 있어요. 안식이 아닌 존재가 있고 참 안식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옛 본성을 버리고 안식이 아닌 것을 버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73문 보시면 이 영적인 안식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의 본성을 포기함으로써 일어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173문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진짜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밀어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게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없죠.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어떤 사실이 아니거든요. 정말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사실이 배경이 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지경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신 성경에 우리가 전념하고 우리의 생각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성령의 수단이고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제가 여러 번 예를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몸도 안에 어떤 실상이 있고 그런 말미암은 증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서 제 안에 음식이 가득 차면 음식이 가득 찬 걸 제가 느끼는 게 아니죠. 실상 뭘 느끼냐면 답답하다. 그죠? 뭐 다른 예를 든다면 제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심각하지만 암덩어리가 있다 하면 암덩어리가 있는 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암덩어리가 있어서 무거운 걸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증상이 있죠. 뭐 어디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뭐 열이 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실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분이 아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참 안식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감각하지 못해요. 우리가 뭘 감각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이 좋아지고 사모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은 다 버리고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 우리 173문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영적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참 안식의 오늘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실제 지경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만이 참 안식의 수혜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82문으로 와보시면 다시 한번 이제 제다마 요리 문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제 제 4계명의 181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제 4계명의 의미를 요약해 말해 보십시오. 의식에 관한한 이 계명은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의 참된 의미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4계명은 의식적인 부분이 있어요. 의식적인 부분이 가리키는 것은 영적인 안식이었잖아요. 근데 영적 안식이 실제로 왔죠. 그러면 더 이상 그 의식은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 일곱 번째 날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날에 의식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사라졌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4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4계명을 정말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끌어당기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4계명을 지키는 실제 내용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182문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시키셨습니다. 이게 정말 참 안식이죠. 그렇죠? 우리 이 안식을 믿잖아요. 그렇죠? 우린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반드시 믿게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증상,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아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도 분명히 여러분 인식하셔야 되지만 내가 감각하지 못하더라도 그 영적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계세요. 그리고 참 안식이신 그분께서 여러분과 지금 밀접하게 가까이 계시단 말이죠. 성령 역사 가운데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이 주신 지혜를 따라 그 사실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참 안식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안식이 왔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외적인 그런 안식일 규정은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날은 지킬 이유가 없고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아까 창세기 말씀을 보았지만 어느 한 날을 구별해서 그래서 지속되는 참 안식을 그날로 표상하는 것은요 창세기에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의식법적인 요소이지만 창세기 때 이미 어느 한 날을 정하시고 그날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이라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는 전부 다 안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일곱 번째 날을 구별하셨어요. 그죠? 구별하시고 그날을 거룩하다, 특별하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이 또 칼빈과 제네바 교회가 성경에 대한 그런 올바른 이해 가운데 이 안식일의 그 일곱 번째 날이라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의식적인 성격이지만 어느 한 날을 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안식이어야 하지만 그 안식을 정말 더 밝히 보여주고 집중하는 어느 한 날을 정하는 것을 도덕적 성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어느 한 날을 지키는 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한 날을 이렇게 다 규정하셨을까요? 그거는요. 여러분 각자가 다 나름대로 안식을 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신 건 뭐냐면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도록 하는 질서적인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각자의 영역 가운데서 각자의 분량에 따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각자의 어떤 다양성, 각자의 분량을 내려놓고 공통된 분명함을 질서 가운데 함께 누리도록 하는 어느 한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은 도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인간 본성에 부합되는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사실은 우리 성인 성도들이 더 잘 들으셔야 되는데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잘못됐죠. 여기에 아무도 문제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도덕적 성격이 굉장히 분명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의 현장 속에서도 그 도덕적 성격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참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일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인간답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그거와 똑같은 진로서 어느 한 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갔는데 정해진 어느 한 날에 교회로서 질서 가운데 하루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이 모이는 것이 똑같은 진로서 인간의 가치를 규정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느 한 날에 교회가 모이지 않으면 착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적인 논리에 빠져서 어느 한 날에 질서 있게 안식을 공동체로 누리는 것을 괜찮은 걸로 여겨요. 그러니까 누리지 않는 것을 괜찮은 걸로 여기고 그 아마도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안식일의 의식적 성격을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 안식일이 의식적 성격이 이제 제거되었으니까 안식, 그러니까 참된 안식만 누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참된 안식의 성격에는 도덕적 성격에는 뭐도 있냐면 어느 한 날에 모이는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178문 보세요. 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묵상해야 합니까? 아니면 일곱째 날에 하는 묵상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이것은 매일 행해져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특정한 날이 지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교회의 질서에 속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교회 질, 아까 그 사계명의 참 의미를 제네바 교회는 세 가지로 규정했잖아요. 첫 번째가 영적 안식, 이거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 질서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어느 한 날에. 그게 도덕적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적이에요. 첫 창조 때도 그래야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첫 창조 때도 성경에 판명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첫 창조 때도 어느 한 날에 모여서 자신의 안식을 공동체로서 질서 있게 누리는 것. 그것이 첫 창조 때 보여되었고 우리가 미로 짐작하기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도덕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느 한 날에 모여야 합니다. 어느 한 날에 모여야 되고요. 모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179문을 보시죠. 이날에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며 공동으로 기도하고 자신들의 신앙과 경건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배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다 사도행전이라든가 또 복음서에 다 근거가 있는 그런 정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제네바 교회가 정리한 이 내용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또 예수님께서 직접 제시해 준 것들을 요약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질서를 요구하느냐?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라고는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라고는 안식을 누릴 때 각자의 삶의 정황이 있고 다양성이 있고 다 분량이 있어요. 그죠? 어떤 이는 청소하는 것으로서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할 수 있죠. 어떤 이는 위험 가운데서 불을 끄는 것으로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안식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는 재정을 맡은 자로서 정직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참 안식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각자 영역 가운데서 다양하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안식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요. 그 모든 다양성과 그런 그 각자의 분량을 다 내려놓고 공통되고 분명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제시해 주시는 분명한 안식을 다 함께 누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가 예배의 중심에 뭘 두고 있죠? 뭘 두고 있습니까? 말씀등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 교회가 설교자 좋으라고 설교자 말을 많이 하라고 이런 시간을 두는 게 아니고요. 그게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날에 한 날에 우리가 다 같이 질서 있게 모여서 우리가 참 가치 있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심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일과 그 말씀에 합당한 아주 선명한 열매 대표적인 게 선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은 대부분 그 예배 모범이라든가 주일에 대한 어떤 글들을 읽어보면 그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어떤 일을 했느냐? 가난이를 돌보고 그 다음에 아프고 어려운 일을 찾고 신방하고 그 다음에 핍박받고 과부나 고아와 같은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주일의 시간들을 할애했습니다. 그게 가장 선명한 안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남은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러면 어느 날에 모여야 되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곱 번째 날이라고 하는 그 의식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날에 모이긴 모여야 되는데 그럼 어느 날에 모여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며칠마다 모여야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그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선포하신 그 규정은 사라졌기 때문에 어느 한 날만 모이면 되는데 그러면 며칠마다 모여야 되고 그날은 그러면 몇 시간이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남죠. 네, 그랬을 때 당연히 이 어느 날을 구별하는가의 문제도 말씀 가운데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아무 날이나 정해서는 안 될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것인데 성경은 물론 명시적으로 어느 날에 지켜라라고 하는 명령은 없습니다. 새날이 이날이니 새 안식의 날이 이날이니 이날을 지켜라라고 하는 명시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은 없어요. 그러나 산과 규범과 규정으로서 말씀을 대신했었던 사도들의 본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실 게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의 어떤 역사들 기자들은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행사는요 다 그 드러내는 말씀으로서 선포적인 어떤 훈계적인 명시적인 가르침이 아닐지라도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이 특별히 공적으로 했던 행위들은요 다 말씀과 준하는 규범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0장 19절 함께 읽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 안식이 6일 후 7일째니까요. 그 안식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도 토요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안식 후 첫날은 지금의 주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일 어떤 일이 있죠? 이들이 모였어요. 근데 표면적으로 모인 이유는 뭐 두렵다라는 표상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인 곳에 주님이 오셨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26절 보세요. 또 읽죠.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내용을 사소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드레는 그날을 쳐서 여드레입니다. 그러니까 날수로 하면 일곱 번째 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 19절에 모였던 그날을 포함해서 여드레이기 때문에요. 일곱 번째 날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이 이렇게 심심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미 제자들은 부활의 날에 모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공적인 일이 되었고 주님이 그 안에 평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더 분명하게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시면 2장 42절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우리가 그 안식의 날에 질서 있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규정하고 있죠. 어떤 일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게 설교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건 성찬이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안식의 날에 명확하게 판명하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로서 안식을 드러내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교회가 질서 있게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안식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했느냐? 20장으로 가시면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떡을 떼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이전에 살펴보았던 안식의 날에 허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그날이 어느 날이죠?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주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그냥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우연한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공적인 규정이자 이제 그 안식의 날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로 규정해 주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의 날은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이제 그리고 안식일은 이제 저녁부터 아침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주일은요?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사도의 본을 보이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예요. 그리고 그날 밤으로 멈춰지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사도가 말씀 강론을 멈추고 그 다음 날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놀러 다니지 마세요. 네. 주일에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여가라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속이는 것과 남을 해하는 것과 똑같은 질의 안식하지 못함이에요. 특별히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그 외적인 두려움, 그다음에 이 땅의 방식으로서의 두려움, 물질적인 두려움 때문에 주일에 이 안식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분을 이끌어내는 일들이 있잖아요. 직장일 수도 있고 무슨 학생들의 학원일 수도 있고 뭐 자격증 따기 위해서 뭐 시험 보러 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일 수 있죠.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네, 우리가 그런 것에 이제 끌려다니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지 못해요. 그런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것의 명백한 안식의 선을 보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렇게 깊게 들어오는 그 경험은 늘 이렇게 멀리 있는 일처럼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제 그 안식의 날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말을 쓰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인데요. 주일 성수란 무엇이냐면 그 참 안식을 함께 질서 있게 모여서 가장 명확한 내용으로 말씀과 설교와 기도와 성찬과 그것에 근거한 아주 명백한 선행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온 우주 만물에 보여주는 그날이 바로 안식의 날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식일 계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안식일 계명은 주일로 이전되었으며 주일에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알려주신 그 도덕적 성격이 영원히 지속되게 되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구 첫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부활의 날,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소성케 된, 새롭게 소성케 된 가장 가치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식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참된 안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오실 수 있게 됐습니까? 그가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권세 가운데 우리 안에 오시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적당한 날이 주일이죠. 왜냐하면 참 안식이신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가장 잘 표상할 수 있는 날이 바로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주일을 우리의 안식의 날로 정하신 것은 매우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안식일의 계명의 그 도덕적 성격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판명하게 드러나신 이후 신약시대에는 더욱더 주일 성수로 이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83번 보시면 그러면 어떤 점에 있어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유효합니까? 우리는 교회의 영적 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거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하여 성례에 참여하기 위하여 공동의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모여야 합니다. 이게 주일 성수예요. 이것 외에 다른 일은 쉬셔야 돼요. 이것 외에 다른 일은 반드시 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을 사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괜찮은 걸로 여기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교회에 가장 많이 파손되어 있고 훼손되어 있는 도덕적 성격이 바로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뭐 주일을 지키는 거는 뭐 주일을 범하는 거는 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양심이 남의 것을 훔치면 심각하게 우리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죠. 그래서 회개토록 하는데 주일에 뭐 놀러 다니고 주일에 이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일에 한눈 팔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심각한 오염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윌리엄 구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신학자인데요. 그 윌리엄 구찌가 주의를 거룩하게라고 하는 책을 기록했는데 그분의 이제 책 50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주의를 범하는 여러 유형들을 열거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첫째, 안식일의 도덕적 성격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때 안식일은 다 주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안식일의 도덕적 성격을 부인하는 것이다. 둘째, 주의 날을 임의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임의적인 게 뭐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은 이렇게 여기는 것이다. 3. 셋째, 외적인 휴식과 의식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일에 물론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선행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의 안식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휴식할 수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런데 착각하셔서 그냥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는 주일을 지켰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나는 주일에 일도 안 나가고 뭐 학원도 안 가고 시험도 안 보러 가고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그리고 뭘 틀어놓죠? TV를 틀어놓고 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건 안식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오히려 심각하게 말하면 그건 죄에 가까워요. 넷째, 염려하게 되는 일들을 합법적으로 여기는 것이다. 설명 안 들어도 아시겠죠? 네. 세상 염려로 모든 사람들이 한다하니 나도 합법적인 것을 여기고 참여하게 되는 것들이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날을 거룩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4문 보시면, 183문. 그러면 이 계명의 상징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물고 가야 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들이 된 이상 우리는 우리를 그분의 통치에 내어 맡기기 위해 우리 자신의 일들을 중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내용이고요. 180문이네요. 180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 아랫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 계명이 다른 사람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질서에도 부합됩니다. 쉬는 날이 하루에 있을 때 사람들은 나머지 날에는 일하는 습관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는데 아까 제네바 교회가 세 가지로 규정했잖아요. 안식의 참된 의미를. 첫째가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교회 질서를 위한 것이라고 했죠.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질서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요, 세상의 질서를 규정하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도 일반 은혜를 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복음으로 나오도록 하는 그 과정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을 향하셔도 여러분의 일을 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는 세상 사람들 일하게 하셔서 안 됩니다. 뭐 사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원을 부리신다든가 사소하게는 여러분 주일에 이제 매식하는 일이잖아요. 뭐 사서 드시거나 하는 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제 그들이 일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안 사 먹더라도 어차피 있는 거고 늘 할 텐데.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핑계를 대는 것일 수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전 교회가 주일에 이런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쉬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문을 열까 안 열까요? 아마 장사가 안 돼서 문을 안 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분명한 연약함 때문이니까요. 그것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아니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일에 필요한 것들은 평일에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주일에는 가급적이면 세상 사람들 부리거나 사거나 하는 일들을 우리 굉장히 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윌리엄 고츠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날을 거룩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윌리엄 고츠도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차츰 지쳐버리는 것. 아주 현실적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겉으로는 주의 날을 지키는 척하면서 주의 날을 속되게 하는 것들. 이해도 수없이 많아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당부해드리는데 여러분 주일 계명, 안식일로부터 나아오는 주일 계명은요 도덕적 성격이에요. 본성적인 성격이란 말이죠. 절대로 의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성수할 수 있도록, 주일을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친하게 지냈던 한 선배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교사거든요. 교사셨는데 그 학교가 사립학교인데요. 거의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당직이 돌아와요. 주일에. 그분이 그것을 굉장히 마음에 버거워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기도 가운데 거의 한 1년 넘게 사전 작업을 엄청 하셨어요. 그 당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직이 없어지도록, 당직이 없어지도록 굉장히 많이 애쓰였어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이라 여길지 모르겠지만 교장 선생님한테 편지 쓰고, 이러한 이유로 편지 쓰고, 그 다음에 당직이 굳이 없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기도 가운데 실제로 그래서 그 학교에 당직이 없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또 소개된 얘기가 생각나는데 어떤 청년은요, 학교에서 주의해 보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돼요. 네. 졸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수님한테 또 총장님한테 또 편지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애써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1년 늦게 했어요. 실제로.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런 복된 내용들을 좀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괜한 부담을 드린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근히 말씀 가운데 사모하시면서 차근히 바꿔가십시오. 이 말씀이 부담되셔서 당장 어떻게 하지? 라고 당황하실 것이 아니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예처럼 차분하게 진지하게 나의 안식은 정말 확보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들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반드시 정돈해 가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안식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또 두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복락을 주께서 소개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부담을 갖거나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속된 것들, 육신의 것들을 어떻게 꺾을까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 안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마음속에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능히 이길 만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지속될수록 점차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서 우리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주일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고려했던 것처럼 온전히 참된 안식에만 전념하는 그런 귀한 삶들이 현상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